누가복음 4장 23절에서 30절 같이 읽읍시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야 세대에 이스라엘에 많은 마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아멘. 지난주 본 글 조금 복습을 하면요, 예수님께서 고향 동네에 가셔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성경을 읽으시고 말씀을 전하니 사람들이 굉장히 놀랐습니다. 와, 어떻게 저럴 수가. 그리고 깜짝 놀라서 우리 본문에서는 증언하고 라고 하셨는데 이게 이제 좋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능력을 인정한 거죠. 그렇게 인정을 하고 난 어느 순간에 문득 깨달은 게 요셉의 아들 아니냐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을 인정하면서도 어릴 때 우리와 함께 자라난 자기나 우리나 뭐 별반 다를 것 없는 저 예수 아니냐 이 생각이 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고향이 무서운 게 뭐냐면 그 사람의 어릴 때의 모습, 그 다음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장단점 이런 걸 다 아는 거예요. 저 사람이 지금 어떤 사람이 되었느냐를 생각 안 하고 어릴 적의 단점만 보게 되면 그 사람 존경할 마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전에 어떤 분이 글을 썼는데 고향이 어떤 곳이냐 그러면서요, 대통령이 고향 마을을 방문을 했더니 마을 사람들이 환영한다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그 담 너머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야 오늘 뭔 일이고 이러니까 대통령이 왔댄다 이러니까 아 코칠칠이 왔다고 이런 말이 들리는 곳이 고향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금 대통령이 됐다 해도 마을 어른들 눈에는요, 옛날에 그 거칠질이 그거 개란 말이에요. 아 개 왔다고 이러는 곳이 고향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전히 어릴 적 모습만 보고 있으면 그 사람의 참된 모습을 보지 못하게 되는 것, 이런 거는 그 연세 드신 분들이 특별히 교회를 살필 때 좀 조심해야 되죠. 그래서 옛날에 그 조만식 장로 이야기에 보면 자기가 가르친 제자가 나중에 목사가 됐는데 이 목사를 자기가 장로면서 청빙을 해와서 담임 목사로 모시고 그 교회를 잘 살펴나갔던 거 보면 대단한 거예요. 그 제자였다가 담임 목사 된 사람 누구예요? 네, 주기철 목사님. 그 주기철 목사님 얘기 맞지 싶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조만식 장로님이 예배에 늦게 온 거예요. 예배 늦게 와가지고 들어오라는 걸요, 제자였던 목사님이 뭐라 그래요? 장로님 거기 서 계세요. 예배 시간 마칠 때까지 못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그래서만 예배 마치고 장로님이 삐져가지고 나한테 그럴 수 있나 이렇게 안 될까요?
내가 저를 키웠는데라고.
그 장로님 온 교인들이 목사님을 그렇게 권위를 인정을 해주셨어요. 지금보다도 더 했을 거예요.
그래 마치고 기도를 시켰더니 이 장로님이요, 장로가 돼서 모범을 못 보이고 그래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런 기도를 드렸다 뭐 이런 얘기가 남아있는 거죠. 우리 조상들이 그런 얘기 보면 참 아름다워요. 그러니 멋진 교회를 만들어 가고 있는데 지금은 뭐 누구 탓할 건 없어요. 누구 탓할 건 없는데 그게 특별히 쉽지 않은 거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말씀을 전했을 때에 예수님의 그 능력을 인정하면서 고향 사람들이 요셉의 아들 아니냐 이 생각이 딱 들고는요 그 다음부터 반응이 달라지는 건데 예수님께서 아예 어떤 반응이 나올 건지를 미리 다 아시고 예수님께서 다 해치워버려요. 그래서 이 사람들 입에서 나올 말이 뭐냐 첫째는요 23절에 보니까 의사야 너 자신을 고쳐라 이 말 할 거란 얘기죠. 이걸 말을 바꾸면요 네가 의사라고? 그렇다면 네 병부터 고쳐봐라 이 말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의사를 보고 네 몸의 병부터 고쳐봐라 이러면 이게 무슨 뜻이죠? 가령 예를 들어서 감기가 뭐 한참 유행을 할 때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마스크를 쓰고 앉아 있어요. 그리고 한참 콜록거리면요? 예? 그 환자 가겠어요? 아니, 지 감기도 못 고치는 게 이래 돼버리면요? 의사가 감기 걸릴 수 있어요? 있죠. 감기 걸린 의사라고 그러면 의사 노릇 못 하나요? 아니, 또 잘 고칠 수 있죠. 그런데 이게 이제 의사 보고 당신이 의사 아니요. 그러니까 당신 병부터 고쳐보시오. 이런 거는 일종의 조롱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이렇게 조롱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아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있을 때 뭐라고 그래요 사람들이? 너 메시아라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그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너부터 내려와봐. 이런 식으로 조롱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이런 때 예수님께서 능력 발휘하시면 안 되나요? 예수님께서 능력을 가지고 계시면서도 이런 조롱하는 말에 능력을 보이시지 않았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 또 한마디 더 나오는 게 뭐냐면 23절 뒤편에 보시면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이 말을 할 거란 얘기죠. 요게 그 앞에 나온 얘기하고 같은 류의 조롱입니다. 네가 다른 데서 이런저런 능력을 많이 행했다고 하는데 그럼 여기서도 한번 해봐라. 예수님의 이적을 행하는 능력을 구경거리로 삼겠다는 뜻입니다. 같은 내용이에요. 네가 의사라면 네 병부터 고쳐봐라 하는 속담이 있는데 그것처럼 다른 데서 행하였던 것 이 고향에서도 한번 해봐라 구경 한번 하자 이런 얘기거든요. 이럴 때에 예수님은 자신의 능력을 전혀 드러내지 않았어요. 왜 그런가 하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놀라운 능력을 한낱 조롱거리나 구경거리로 삼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그 능력을 보이면 뭐 돼요? 이 꼴이 우습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은 이런 능력을요, 예수님 자신의 능력을 놀잇감으로 삼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능력을 보여주신 적이 전혀 없어요. 이해가 잘 되는지 모르지만요, 여러분 책을 무게 달아서 파는 경우 있죠.
마술사.
네? 마술? 에이 마술 말고.
보물상 같은
경우. 네, 보물상 같은 경우. 책을 무게로 파는, 이 한 권에 얼마가 아니고요. 종이값, 무게만 달아서 파는 경우. 어떤 책이냐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요. 책 한 권 쓴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고된 작업인 걸 알면요. 그 책 한 권을 무게로 달아서 파는 걸 보면 가슴이 아파요. 저는, 특히 저는요. 책은 빌려서 보지 말라는 주의거든요. 책 한 권이라는 게 그 사람의 온 생애가 다 포함돼서 나왔을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것은 값을 주고 보는 게 맞다. 정당한 값을 치르고 봐야 되지 책 빌려서 공짜로 볼 생각하지 말라. 저는 그렇게 많이 이야기해요. 그리고 혹시 남의 책 빌려가 봤잖아요. 그럼 저 웬만하면 그 책 다시 돈 주고 사다가 꽂아놓습니다. 그 글을 쓴 사람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책을 그렇게 생각하는데 세상에 그걸 무게로 달아 팔면요. 옷을 무게로 파는 경우도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옷 한 벌 만드는데요. 디자이너가 얼마나 고생을 했고 바느질하는 사람이 얼마나 고생을 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근데 그걸 무게로 계산한다는 건 뭐예요? 디자이너의 수고나 그 만드는 사람들의 그 모든 수고를 영 무시하는 행위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쉽지가 않아요. 그런 것도 전 이해가 되고요. 제가 군에 갔을 때 마침 같이 입대한 아이 중에 성악과 그러니까 음악 선생님이 한 분 계셨어요. 성악 전공한 거예요. 고3들이 얘 만나면 늘 뭐 시키는지 아세요? 노래 시키죠. 한 곡 해봐 이러죠. 그럼 무슨 노래 불러요? 명색이 성악가잖아요. 성악. 그 선생님 너무 많이 알아. 성악 전공한 사람이 자기가 학교에서 부르던 뭐 소위 말하는 클래식이나 가곡이나 이런 곡을 시작을 하면요. 고참들이 앉아가 야 그거 말고 이래요. 그거 말고 그럼 뽕짝이나 트로트나 이런 거 부르라 한단 말이에요. 그 내 친구 많이 맞았어요. 죽어도 안 불러. 왜요? 성악 전공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뽕짝이나 이런 거는 느낌이 에이, 전혀 이 부를 수 없는 노래라고 생각을 해버리면 아, 못 불러요. 근데 부르라고 하는데 안 부른다고요. 두들겨 패고 이러는 거예요. 성악한 사람에게 의도적으로 그런 걸 시킨다는 것은 나름대로 어떤 자부심을 자꾸 뭉개는 행위가 되거든요. 할 수 없죠. 이런 걸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의 그 능력,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얼마나 귀한 일을 하러 오셨는데 그 예수님에게 야 구경 한번 하자 한번 해봐라 이러는 거요? 할 수 없죠. 너희들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면서 나를 바라보고 있는지 예수님께서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꾸로 그 24절에 나와 있는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는 말씀하시. 이게 왜 그런 거니까? 고향 사람들은 그 선지자를 선지자로 보지 않고요. 어릴 적 자기들과 함께 자라난 인간적인 면만 자꾸 보기 때문에 선지자를 선지자로 대우하는 경우가 사실은 어렵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좀 조심스럽게 봐야 될 건 뭐냐면 어릴 때의 그 모습만 자꾸 기억하고 인간적인 모습만 기억할 것이 아니라 그가 이제 어떻게 자라나서 어떤 사람이 되었느냐라는 데 관심을 많이 좀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이라는 것이요. 아무리 저 뭐라 그럴까요? 사람이 큰 사람이 됐다 해도 또 조금 그 자리에서 물러나서 보면 여전히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대통령이라도 집에 가면요. 집에 가서 대통령 노릇 해요? 단순한 한 사람이 아버지고 남편일 뿐이에요. 거기서 대통령이라고 무게 잡고 있으면요. 근데 그런 대통령이라도 가까이 있는 사람들 만나보면 여전히 똑같은 사람이에요. 똑같은 사람으로 함께 교제를 하면서도 또 그분이 그런 직책이 있다는 걸 또 인정해 줄 수 있는 이 양면이 다 필요한 거예요. 오늘 아침 신문에 보니까 미국 대통령이 저 아프가니스탄 거기 파견 군 장관이겠죠? 저 대장이겠죠? 마주 쳐다보면서 친구처럼 웃고 있는 사진이 났더라고요. 이제는 미국은 미국이다. 한국에서는 그래 되면요. 이게 막물로 덤비고요. 이게 항상 이 참 내가 대통령 하는 무기를 잡고 있어야만 이 되는 이게 좀 풍토가 좀 안 좋긴 해요. 친구처럼 웃으면서 담소도 하고 그러면서도 또 대통령으로서의 위치를 존중해주고 하는 이게 서양에서는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좀 잘 안 되나 봐요. 그래서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 예수님의 현재 위치나 능력이나 아니면 메시아됨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자꾸 인간적인 적인 것만 바라보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의 능력이 거기서 나타날 수, 예수님께서 능력을 발휘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엘리야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을 때 엘리야의 얘기는요, 참 자부심 넘치는 얘기예요. 엘리야 시절에 엘리야가 얼마나 많은 능력을 행했는지 모릅니다. 구약에 나오는 선지자들 중에 가장 능력 있는 선지자를 말하라 그러면 엘리야예요. 능력을 제일 많이 행한 선지자거든요. 그래서 그 엘리야 얘기만 나오면 이스라엘 사람들 자랑스럽게 여기고요. 우리에게 위대한 선지자가 있다. 더군다나 이웃나라의 그 나만이라는 위대한 장군도 우리 엘리야 스님을 찾아와서 스님 말씀 듣고 겨우 병고치가 돌아가지 않았냐, 뭐 이런 어떤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엘리야 이야기를 한참을 하시고 나니까 고향 사람들이 갑자기 저 예수 죽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버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엘리야의 요지는 뭐예요? 엘리야가 그렇게 큰 능력을 가지고 있었을지라도 그 능력을 체험한 사람은 누구였다? 이방인이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 당시에 그렇게 범죄하고 우상 숭배에만 빠져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능력을 전혀 체험할 수가 없었다. 그 놀라운 능력이 이방인에게로 가버렸다. 너희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에게 순종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내가 아무리 능력을 가졌다 해도 이 능력은 너희들을 위해서 전혀 베풀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엘리야 얘기만 나오면 그렇게 자랑스러웠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엘리야 얘기는 듣고 보니까 굉장히 기분 나쁜 거예요. 그래서 이 고향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겠다고 마음먹고 있는 거 예수님께서 아시고 그냥 미리 자리를 피해 가시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도 그 나사렛을 가보면요 가이드 하시는 분들이 꼭 저쪽 보세요. 낭떠러지 보이죠? 하고 설명해줘요. 옛날에 그 동네들이 전부 산꼭대기에 집을 짓고 살았거든요. 살았는데 지금도 나사렛 한 데 가면 그 낭떠러지가 나사렛 뭐 근처 가면 이게 보이는데요. 저기 낭떠러지 보이시죠? 마을 사람들이 예수 밀어 뜨려고 했던 데가 바로 저기입니다. 하고 이렇게 보면요. 아이고 저기서 밀면 진짜 좋겠다 싶은 낭떠러지가 보여요. 결국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요 어떤 능력이나 메시아 되시면 무시하고 결국 인간적인 면만 보다가 예수님을 떠나보내는 그런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31절에서 37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갈릴리의 가브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시매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로라.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하네 나가는도다 하더라.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31절 보시니까 갈릴리의 가브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그러죠.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신 곳이 주로 갈릴리였어요. 주로 갈릴리고 그 갈릴리의 중요한 도시 중에 하나가 가버나움이죠. 그래서 그 성경 퀴즈 할 때요. 퀴즈 할 때 자, 다음 사건이 일어난 장소가 어딥니까? 하고 질문이 나오거든. 전혀 모르겠거든. 찍을 때의 확률이 제일 높은 답이 가버나움입니다. 알아놓을 필요가 있나요? 다음 일이 일어난 장소하고 묻거든. 잘 모르거든. 알거든. 쓰시면 되고, 짐작이라도 가는 게 있으면 다행이고, 전혀 짐작도 안 되고 모르겠다 싶을 때 확률이 제일 높은 건 가버나움이에요. 요런 걸 설명하는 사람이 문제를 낼 때는 또 참고하셔요. 그렇게 찍을 줄 알고 일부러 또 피해가는 못된 사람도 있으니까요. 근데 그런 생각 없이 그냥 덕덕덕 문제 내거든? 웬만하면 가버나움이 확률이 제일 높아요. 그 다음, 왜 예수님께서 유다의 중심지인 예루살렘에서 열심히 사역 안 하시고 외지다고 생각하는 촌, 왜 그 갈릴리에서 주로 말씀을 전하셨을까? 이것도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갈릴리 지방에 사람들이 많을까요?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많을까요? 명절에 순례 오는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많이 있지만 실제로 예루살렘에 상주하는 인구는 그리 많지 않아요. 왜 그런 거니까? 예루살렘이요, 산꼭대기에 세워진 성읍이에요. 크지 않아요. 외적을 방비하기에는 아주 좋은 곳이지만 산악지대 산꼭대기에 있는 마을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크지 않아요. 반면에 갈릴리는요, 전부 시골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모양으로 그렇게 큰 도시는 별로 없어도 마을마다 동네가 다 있는 거예요. 농촌이거든요. 그래서 전체 인구를 모으면 갈릴리 쪽이 훨씬 많고요. 그 다음에 대상이 지역하는 사람들이 지나가는 그 도로들이 그쪽 갈릴리를 다 지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널리 소문이 퍼지는 데는 갈릴리 쪽이 유리하고 실제로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마을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예루살렘은 아무리 컸다 해도 이는 산골이고 갈릴리는요 농촌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동네마다 동네 사람들이 많아요. 옛날 지금처럼 이런 대도시가 없던 시절 같으면 여기 인구가 더 많은 곳이라서 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는 사실은 갈릴리 쪽이 유리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안식일에 가르치시며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안식일에 회당에 가셔서 회당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는 거죠. 가버나움 사람들이 아주 놀랬던 것은 그 예수님의 가르치심 때문이에요. 일단 뭐 가르치는 게 성경책 펴놓고 가르치는 게 다 똑같지 뭐 하나님의 말씀 똑같지 좀 다르나요?
말씀에 의미가 있었다.
네, 그러니까
달랐겠죠.
그러니까 우리 생각 한번 해보셔요. 성경책 펴놓고 가르치는데 성경 공부 그러면 다 똑같지 그게 좀 다를 수 있나요? 그게 참 이상한 게 다를 수 있다는 게 다를 수 있다는 게 이게 문제인지 뭔지 잘 모르지만요. 다를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저도 옛날에 그 성경 공부 모임이 있다길래 이리저리 몇 번 가봤어요. 한 번 딱 가서 나와가지고 했던 말이 뭐냐면요. 이게 무슨 성경 공부냐. 인내력 테스트지. 참고 앉아 있을 수밖에 없는 이런 성경 공부가 참 많아요. 아니, 그건 안 돼요. 성경 공부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 뭔지 아세요? 재밌어야 돼요. 재밌어야 또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재밌게 해주려고 뭐 해야 돼요? 헛소리 자꾸 해야 돼요? 아니요. 말씀 그 자체가 재미있도록 설명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얼마나 잘 가르치셨는지 아세요? 사람들이 참 재밌어 했어요. 에이, 그게 비유라서 재밌는 게 아니에요. 비유라고 할 것 같으면 비유만 쫙 늘어놓으면 그것도 이상해져 버려요. 하나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게 정확하게 가르치셨고 사람들이 그걸 듣고요 즐겁게 듣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저게 비유컨대 이런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하나의 그 음식 재료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똑같은 재료를 주고 음식을 만들어라 그러면 똑같은 요리가 나오나요? 다르죠? 달라집니다. 다른 요리가 나올 수 있죠. 똑같은 재료를 넣는데 어떤 사람은 참 맛있는 재료가 요리가 나올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요? 이상한 요리가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성경 말씀 읽기만 한다면 옛날에, 아주 아주 옛날엔 그렇게 했어요. 읽기만 했어요. 그럼 다 똑같을 수 있죠. 누가 읽어도. 왜 큰 차이 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은, 그는 이제 지금은 말씀을 가르치고 설명하고 해내는 데는요. 이게 왜 설명이 필요하고 그러냐면, 그 이 말씀이 직접 주어졌던 시기하고 우리는 굉장히 멀어요. 멀고 상황도 많이 변해 있고요. 이 상황에 말씀을 어떻게 적용을 하고 어떻게 또 이 말씀을 이해하느냐에 있어서는요. 이걸 잘 요리하기 위한 수고가 필요해진 거죠. 그 나중에 우리가 다른 아이들을 가르쳐야 하는 상황이 되고 이러면 이걸 어떻게 잘 가르쳐야 될 건가를 진짜 지금은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그리고 성경 말씀을 가르친다거나 설교를 하는데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엉뚱한 소리가 나올 때가 이게 참 많아요. 제가 옛날의 기억도 그렇고 지금도 그런 게 들어 보이는데요. 성경책 실컷 읽어놔 놓고 성경 얘기는 하나도 안 해요. 뭐만 해요? 다른 이야기요. 정치 얘기도 할 수 있고 뭐 저 뭐야 책 본 거 유명한 사람들 얘기할 수도 있고 그렇죠. 이런 설교에 대해서는 굉장히 주의해야 됩니다. 전 옛날부터 이해가 안 가고 지금도 이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설교 시간에 저 누가 이런 말을 했는데요 하는 거 있죠. 누가 그런 말 했는 거 우리 목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잘 알까? 그 중에는 누군지도 잘 모르는 사람이요. 누가 이런 말을 했는데요 하는 것 중 우리 아는 거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소크라테스가 뭐라 그랬어요? 너 자신을 알라. 이거 우리 알잖아요. 이런 건 얘기해도 돼. 나도 알고 자기도 알고. 근데 나도 모르는 이상한 어떤 사람 얘기가 이렇게 했는데요. 이런 얘기는요. 전 자꾸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목사님은 저 사람을 어떻게 알까? 예? 책에서요? 그럼 책을 많이 읽어야 되겠다. 그죠? 책에 나오는 얘기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하필이면 용어가 딱 맞는 거 어떻게 다 외웠을까? 찾아요? 어우, 책 찾는 거 얼마나 힘든데요.
아니, 인터넷 보고 쳐봤어요.
인터넷 보고요?
요즘 다 그러면 거기에 맞는
그런 게 나와질까요?
비서시켜가
한수 더 뜬다. 제가 지금 하는 얘기는 인터넷이 그렇게 예 그렇게 저게 발달되기 이전에 목사님들은요 설교전에 누가 이런 말을 했고 누가 이런 말을 했고 설교전에 누가 하는 거 유명한 말들이 많이 나오던 때가 예전 참 많이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저분은 저럴까? 저는 그게 이해가 잘 안 돼. 지금도 사실은 잘 이해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명한 사람들 이야기 거의 잘 몰라요. 그리고 요즘 저 젊은 교인들이요 얼마나 예리한지 몰라요. 목사님 설교 이렇게 듣고 있다가 아 요즘 우리 목사님은 이런 책 이런 책을 보고 있구나 이거 다 아는 똑똑한 젊은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예전에 누가 나한테 전화를 걸어가지고요 날 보고 한 얘기가 아니고 담임 목사님한테 불만이 있어서 나한테 전화를 건 거예요. 그 뭐라고 했냐면 목사님 서울에 유명한 어떤 목사님은 설교 준비하려고요. 일주일에 책을 15권씩 읽는데요. 무슨 뜻으로 저한테 그 말하냐면 우리 담임 목사님은 요즘 책을 안 읽고 설교 준비를 하는 것 같아요. 이 말이거든요. 그게 제가 말귀를 알아들었죠. 근데 못된 척하고 뭐라고 했냐면 집사님 미안해. 나는 지금 성경 한 권도 지금 다 못 읽어가지고 지금 허겁대고 있으니까 내 성경 다 떼고 난 뒤에 다른 책 볼게. 이래. 아이고, 목사님, 그게 아니고. 날 보고 한 얘기는 아니었고 내가 알거든요. 근데 설교 준비하기 위해서 일주일에 다른 책 15권을 읽어야 돼요?
그게 가능할까요?
예, 가능한 사람은 가능해요.
가능하더라도 그게 설교와 무슨 연관이
설교가 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더니 말씀에 집중하는 데 시간을 얼마나 써도 모자랄 판인데 어떤 책을 다 읽어가 그거 알맞은 거 인용을 해가 집어넣고 하면 설교 안에 오만 얘기가 다 들어오겠죠. 어차피 짜짓기 하는 거는 글이라는 것 상당수가 그런 거 맞아요. 뭐 우리가 어디 태어날 때부터 머릿속에 든 거 있나요? 전부 어디서 들어온 건데요. 다 들어서 읽고 해가 와가지고 이게 이제 종합적으로 작동을 하는 게 우리가 쓰는 글이라는 게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건 인정을 하겠는데 문제는 그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한 작업이냐 아니면요? 소위 말하면 세상적인 학문이나 정치나 상식이나 윤리나 그쪽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굉장히 민감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요 성경만 들여다보고 있어가는 안 됩니다. 그래서 좋은 설교자가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인문서적을 많이 읽으라고 권합니다. 그래야 뭐냐면 세상을 보는 눈이 생기는 거예요. 인간을 이해하고 세상을 이해하고 그런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기에 어떻게 적용시킬까 이런 거기 때문에 성경만 들여다보고 있다고 다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저는 언젠가부터 성경 이외에 다른 책에 눈 돌릴 겨를이 사실은 없어서 잘 못 보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어저께 오목사님이 나 요즘 아가사하고 실험하고 있는 거 알거든요. 아가사 붙들고 실험을 하고 있어요. 실험하고 있는데 오목사님 옆에 앉아있다가 목사님 그거 한 장 갖고 며칠이나 실험해요. 일주일? 분량 많지도 않은 것 같고요. 일주일 동안 깡그리고 실험하고 있는데 일주일에 한 장씩 해가지고 언제 다 그거 해요. 근데 옆에 있는 오목사가 알아요. 일주일에 한 장씩 가고 그렇게 실험해가지고 지금 64번째라는 거 알죠? 66건 중에 현재 62권 남았어요. 내가 은퇴할 때까지는 다 할 거야. 두 권 중에 제일 걱정되는 게 10편이거든요. 옆에 오목사님이 굉장히 놀래요. 목사님 그거 언제 어느 시간에 해요? 새벽기도 마치고 집에 가서 다시 교회 올 때까지 시간이야? 다 합쳐서 2시간쯤 나면 그거 다 성경 못 봐요. 그 중에 잘하면 1시간 정도? 그렇게 모인 게 지금 이까지 왔다 하는 거 보면 오목사님 굉장히 놀랍니다. 근데 그게 맞다니까요. 근데 다른 분들은 새벽이나 아침에 이게 잘 안 된대요. 잠이 와가지고요. 정신이 맑아지는 건 오후나 저 뒤로 가야 맑아지니까 오전에는 수영도 가고 운동도 하고 이렇게 하고요. 전 아침에 절대 운동 안 나갑니다. 네, 머리가 제일 맑을 때가 그 시간이니까요. 그게 사람마다 좀 다르긴 해요. 다르긴 한데 그 맑은 시간에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할 거냐 거기에 집중하고 그러는 거죠. 설교의 기본이 아마 전 그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해서 이해한 그걸 그 다음에 어떻게 설명할 거냐는 또 그 다음 또 궁리를 해야 되고 그런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셨는데 여러분 누가 가르치시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는 거 기억을 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그러니까 정확하게 전달하는 예수님의 그 가르침에 백성들이 굉장히 놀랬더라고 그러는데 지난주인가 그전주가 아닌가 앞에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을걸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가르침이 참 놀랍더라. 왜 놀랬느냐 그러니까 다른 그 앞에의 바리새인들이나 회당장들이 가르치는 말씀하고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달랐느냐 그 얘기거든요. 뭐가 달랐느냐 그 얘기하다가 제가 아마 했던 질문이 그걸걸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가르치셨는데 결과적으로 그럼 달라진 게 뭐냐 이거죠. 우리 그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뒤에 보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이 땅에 와서 가르치셨어요. 세상이 바뀌어 버렸어요. 그럼 바뀐 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치셨는데 바뀐 게 없다면 예수님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바뀐 거 제가 한번 얼핏 얘기한 적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가르치셨는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치고 나시니까 신약시대가 된 거예요. 그 이전은요? 구약시대예요. 신약과 구약 뭐가 달라요? 아, 큰 차이입니다. 우린 더 이상 돼지고기 아니 더 이상 제사 안 지내죠? 제사 안 지내고 먹지 말라던 돼지고기 다 먹고 있잖아요. 초탕 먹어도 돼요? 미꾸라지 갖고 만드는 건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르쳐 놓지 않았으면 우리 그 지금 못 먹어요. 제사 지내야 돼요. 예수님께서 뭘 어떻게 가르치셨길래 이렇게 달라져 버렸나요? 구약은 형식 가지고, 제사가 전부 형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였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그걸 뭘로 바꿔놓으셨냐면요.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고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이걸 가르치신 거예요. 사람을 미워해도 죽이지만 않고 물건 빼앗지만 않은 건 구약시대는 괜찮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뭐라 그래요? 아예 미워하는 게 형제를 살인한 것이다. 이렇게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시대를 바꿔버린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이 어떤 것이냐.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도 마음을 드려야 하는 것이지 마음은 딴 데 가가 있고 형식만 드리고 제사만 지내고 그렇다 해서 하나님 섬긴 것이 아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 이것만으로도요 세상이 얼마나 바뀌어버린지 몰라요. 그러니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것이 아 저게 하나님 말씀 맞다 이렇게 인정돼버리고 나니까 놀랄 수밖에 없는 거죠.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거나 설교나 전부 다요 듣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동의할 수밖에 없는 말씀을 가르쳐야 되고 설교해야 되거든요. 근데 가끔가다 이제 정말 안 좋은 상황이 가끔 벌어져요. 정말 안 좋은 거예요. 교인들이 듣기에는 전부 자기 얘기하는구만 이러는데 본인은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꾸 강조하는 이런 경우 있죠. 이게 최악의 경우예요. 본인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그냥 이건 내 생각일 뿐인데요 라고 말하는데도 듣는 성도들이 아 저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죠. 그래서 성도들이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라고 인정할 수 있도록 그런 가르침을 베풀어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가르치심에 저 사람들이 놀랐더란 얘기는 바로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고 또 구약에 주어졌던 말씀들을 이스라엘이 오해하고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거 예수님께서 다 바꿔주신 거예요. 그 중에 뭐 가장 대표적인 게 안식일 문제죠. 안식일요? 유대인들은요 아무것도 안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안식일 문제를 확 뒤집어버려요. 뭐요? 안 하는 게 아니고 하는 날이다 이놈들아 이런 거예요. 뭐 하는 날요?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가난한 자를 도우고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지금도 하고 계시니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 이게 안식일이다. 이런 식으로 다 바꿔버린 거예요. 이 얘기는 뭐 지난번에 한번 했고 그러니까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여하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려 오셨다. 거기에 사람들이 그 가르침에 참 놀랐고 그 말씀에 권위가 있더라. 그렇게 돼 있죠. 또 한 가지 이 사람들이 놀란 것은요. 예수님의 능력이에요. 귀신 들린 자가 하나 왔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쫓아내시더라. 그런 얘기죠. 여러분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시고 거기다가 귀신을 쫓아낼 능력까지 있고 뒤에 보면요 병을 고치는 능력까지 있고 이렇게 되면요 누가 예수 안 믿겠어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의 사명 사석에 그 뭐야 소문이 사방에 퍼져 나갔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날 목사님들이요 요거 두 개가 확실하다면요. 틀림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고 그 다음에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이럴 능력이 있으면요. 교회가 저절로 안 될까요? 두 가지가 그렇게 딱 됐을 경우 같으면 얼마나 좋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우리 집사람이 하도 아플 때 있잖아요. 열심히 기도하는데 왜 그 기도를 그렇게 안 들어주시는지 몰라. 이게 한 방에 팍 돼버려야 그 다음 나도 어디 가가지고 목선으로 잘할 건데 말이야. 예? 교만, 나는 별로 그리 교만할 것 같진 않아요, 사람이. 뭘, 그건 아.
근데 연락이 막 그런데 사람이 막 우산, 그런 막 은사를 받았던 목사님들은요, 한때는 부흥을 하는데 끝까지는.
바로 거기에 뭐가 필요하냐면, 말씀으로 그게 안 되면, 한때는 사람들 와 모였다가 무너지는 게 그런 경우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런 능력을 갖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교회 몇 개 개척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그럼 이 사람은 다 어떻게 됐어요? 그럼? 제자 열둘만 남기고 가셨어요. 그러니까 이것만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게 아니라는 걸 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잘 가르치는 것만으로도 아니고 병 고치는 것만으로도 아니고요. 결국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나중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의 노력에다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이게 사람이 변해가고 교회가 세워져 나간다는 것을 성경이 잘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 조상들 위에 때가 보면 말씀도 잘 가르치시고 능력도 있고 이랬던 시절이 있었던 것 같은데 거기에다가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교회가 부흥을 하고 그러는 거죠. 세월이 서서히 지나가니까 성령님도 조용하시고 능력도 없고 그 다음에 말씀도 이상하고 이게 이제 교회가 처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이 되어버리는 거죠. 예수님께서 병 고치시던 그 능력은 오늘날요, 병원이나 약국이 상당수 그 역할을 맡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목사에게 있어서 병 고치는 능력이 그다지 많이 중요한 건 사실은 아니에요. 그래, 아프면요? 목사님한테 가야 돼요? 병원 가야 돼요? 예, 기도도 받고, 예, 병원도 가고요. 아, 그게 맞습니다. 귀신 들리면요? 정신과 의사들이 요게 귀신 때문에 생긴 병인지 아니면 요게 진짜로 병인지 요게 구분이 사실 진짜 어렵답니다. 근데 이제 그 기독교 신앙을 확실하게 잘 가진 의사들이 그걸 분간을 해낼 수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도 하고 약도 써야 되고. 그래서 기억해 두셔요. 내가 약간 문제가 있다 이렇게 되면 약 써야 되는데 나 아니야 그러고 이거 귀신 문제야 그러고 목사님 기도만 해주세요 그러고 기도원에만 들어가가 있고요. 만약에 약을 안 쓰면요. 이게 문제가 되는 수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정신과 의사 한번 만나봅시다 이러면 아 얘 가야 돼. 근데 정신과 의사 만나자 그러면 내가 어디 미쳤냐. 그리고 아예 만날 생각 안 해버리고 나면요. 이 상황이 더 나빠지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네.
아니, 내가 고민이 많고, 뭐, 왠지 참 의욕이 없고, 이럴 때는요, 정신과 의사 만나볼 필요가 있어요.
그게 기록이 남으면, 네.
그것도 좀 문제가 있네, 그죠? 그 인식이 많이 바뀌어져야 될 건데, 장군님. 근데 목사는 만나도 괜찮고요.
근데 목사님 능력이 안 받았는데, 그런 목사님 만나야 소용없죠. 네. 자기가 뭐 고치는 그런 게 능력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잘 분간을 해야
돼. 갈수록 더 어렵게 만나려고 하세요, 그냥.
대부분. 정신과 의사 그래요. 정신과 의사가, 저는 이제 봤었는데, 한번 우리 교회가 어려울 때, 장로님 막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누워 계셨어요. 그때, 한 목사님 막 가시고 우리 교회가 막 정신없었을 때.
2000년도.
예. 그래서 이제 우리 그 정신과 병원 우리 집 가까이 있어가지고, 그 장로님이었거든요. 우리 장로님 후배였기 때문에 가서 상담을 했어요. 도대체 문제가 뭐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문제가 이제 그때 몇 가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해결이 되면은 나을 건데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의사들도 정신과 약을 먹는데 자기들이 의사면서도 그렇다고 약을 먹으라 하더라고요. 본인과 가서 약을 먹고는 이제 회복은 이제 교회 문제가 해결되고 이제 아예 뭐 이거저거 해결되니까 이제 그게 이제 나아졌는데 의사들 말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써야 될 서서 도움이 될 약은 쓰는 게 맞아요. 근데 이제 한 사람이 이상하게 지사님 말이 맞는지도 몰라. 정신과 가서 약 먹었다 하면 기록이 남아가지고 그게 나중에 불이익이 될 수도 있는.
그때는 한동안 그랬는데 요새는 안 그렇대요. 아. 그 정신과 환자들도 요새는 옛날에는 무조건 정신과 병원에 가면 기록이 남아가지고 그게 불이익이 많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안 가는 사람 많았어. 근데 요새는 안 그렇대요. 의사들도 이제 그 치료 방법이, 치료 이제 약을 쓰는 게 다른가 봐요. 그러니까 정신과적인, 아예 정신과적인 그런 데 쓰는 약은 이제 일반으로 이렇게 상담 오거나 뭐 이렇게 가벼운 거는 그 약을 안 쓴대요. 그래서 괜찮다고 그러더라고요.
자, 예수님 때에는요, 달리 방법이 없던 시절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능력으로 병자도 고치고 귀신도 내쫓고요. 오늘날은 이 역할을 상당수가 병원이 감당하고 있는데, 목사님들이 다시 그 옛날처럼요, 완전히 이걸 우리 영역이다 해가지고, 그, 일이 있을 때마다, 아플 때마다 능력으로 기도하려고 하는 것은 그다지 바람직한 건 문제는 지금 아닌 듯 싶어요. 그래서, 그런 능력 없는 목사들 많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요, 이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고, 예? 목사님하고 본인들도 기도하고, 그러면서도 약을 써야 될 때는 약을 쓰고, 그러면서 가는 것이 바람직한 문제다. 그 정도로 인정을 합시다. 문제는요, 복음이 전해진 곳에서 귀신들이 거의 물러가요. 옛날처럼 이렇게 설치지 않아요. 우리 어릴 때만 해도 귀신들이 얼마나 설치는지 몰라요. 근데 예수 믿는 그곳에, 또 믿는 성도에게 귀신은 그렇게 달라붙질 못해요. 그래서 우리 자신들의 문제는 그 우리가 제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이럴 때요, 귀신들이 아예 우리에게 접근하지 않는다라는 점을 기억을 하면 뭐 그렇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고, 혹시 이런 경우 있으면 또 성도들이 합심해서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그렇게 되는 거죠. 어떤 한 사람에게 특정한 능력을 주셔가지고 그 사람한테만 가서 기도하고 능력을 저 발휘해서 쫓아내고 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다지 원하시는 바는 아니다라는 점도 기억을 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하튼 예수님이 그 당시에 유명해진 것은 일단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말씀을 가르치는 그 말씀의 권위 때문에 전 항상 이 부분이 중요한 거고요. 또 하나는 그렇게 귀신이나 병든 자를 고치고 쫓아내는 그 능력이었다는 거 하나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 주목할 게 뭐냐면 34절에 보시면요. 이 귀신이 큰 소리를 질러요.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그 다음에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느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이거 칭찬들을 얘기해요. 야단 맞을 얘기예요. 아, 물론, 그러니까, 칭찬들을 얘기해요. 야단 맞을 얘기해요. 왜?
아니, 옳은 말이지만, 그건 누가 했나에 따라서.
그래요? 네. 누가 했건 간에 옳은 말인데. 베드로가 이 말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얼마나 좋아하셨는지 몰라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랬더니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좋아하셨다고요. 근데 같은 내용이, 거의 같은 내용이잖아요. 그죠?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이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꾸짖어 이러시되, 시끄럽다 너. 이따 먹어 나와. 그러고 쫓아내버린 거예요. 왜 이러실까?
예수님은 귀신을 통해서 하나님 아들이라는 증거를 받는 게 부담하다, 안 할라, 저기, 합하지 않다고 보신 거죠.
왜 그렇죠?
아, 귀신은 하나님을 알긴 알지만,
네.
귀신이 하나님을 알지만 그 장면을 모르겠다.
이제 좋은 답은 이거예요.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관계예요. 관계. 무슨 관계냐 이 말이죠.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질문에 답변도 잘 못하고 늘 엉뚱한 소리나 해대고 이래도 무슨 관계예요?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제자로 삼고 앞으로 귀중한 사명을 맡길 제자, 다른 말로 하면요, 사제지간, 제자니까 사제지간이죠. 또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예수님의 백성이에요. 이걸 이제 비유컨대 성경이 말한 대로 부자지간과 마찬가지란 말이죠. 이런 관계에 있으니 아무리 헛소리를 하고 뭘 해도 끊지를 못하는 거예요. 야단도 치고 때로는 실망도 하고 그러죠. 그러다가 저 홈런 한 방 치면요, 너무너무 잘한다고 야단인 거예요. 관계 때문에 그래요. 무슨 관계냐, 이게 더 중요한 거란 거죠. 근데 귀신은 예수님하고 어떤 관계예요? 심판주가 되시고 언젠가 나중에는 심판받을 대상이잖아요. 심판받아서 쫓겨날 이 인간은요, 아무리 좋은 소리를 해도 그게 좋은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둘이가 연애를 하고 있는데 정말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 한 대 맞으면요, 진짜 사랑한다는 걸 알고 있는데 한 대 패스요.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에? 집에서 신랑 안 때려봤어요?
아픈 건 아프대요.
아픈 건 아프대요? 사랑을 제대로 안 하는구만. 주먹을 얻어봐. 그러면 죽어 하고 주먹을 뒤 흔들면요? 무서워요? 아니, 전제가 있잖아. 진짜 사랑한다는 걸 알고 있는데 안 무섭죠? 죽어버락하고 한 대 때려도요? 안 아파요. 사랑하는데 뭐가 아파요? 사랑하는 사람이 죽으라고 때리나요, 절대로? 근데 연애하다가 깨졌어요. 결혼까지는 가지 말고 막 이왕 이렇게 됐지, 막 이렇게 된 거니까 그냥 좋은 친구로 남읍시다. 그래가 헤어지기로 하고, 그렇지만 당연히 참 좋은 사람이요 하고 칭찬하면요, 그 칭찬 듣기가 좋나요? 안 찾아봤구나. 그럼 더 이상 결혼으로는 생각하지 말고 친구로 남읍시다. 이거는요, 헤어지자는 뜻이에요. 헤어지는 마당에 그래도 당연히 참 좋은 사람이에요, 이 말이에요. 그래, 안 차여보셨단 얘기죠. 제가 경험으로 얘기할게요. 하나도 좋은 말 아니에요. 진짜 좋은 말 아니에요. 얼마나 미운지 몰라요. 차라리 당신이 싫어서 그냥 헤어집시다, 이거보다가 더 미워요. 이해가 잘 안 되는 모양이에요. 연애 딱 안 해보고 뭐 좋다고 그래 따라댕기고 그러세요. 이런 관계가 깨어지면, 관계가 깨어진 그 사람한테서 나오는 아무리 좋은 말도요, 그건 내가 나를 기분 좋은 말 아니에요. 아버지를 아버지로 여기지도 않는 놈이 명절이라고요, 선물 사가 들고 들어오면요, 막 아들은 안 받아도 선물은 받는다. 이건 이상한 관계인 거예요. 이상한 관계.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는 귀신들이 더 잘 알았어요. 그래도 예수님께서 그걸 기쁘지 않았어요. 누가 알아줘야 돼요? 자기 제자들이요. 자기 제자들이 알아주는 거, 이게 정말 기쁜 거예요. 그럼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건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누구의 헌신을 기뻐하시냐? 자기 백성, 자기 자녀들의 헌신과 봉사를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것이지, 정말 잘났는데요, 아무리 잘났어도요, 자기 백성 아닌 자의 헌신을 그렇게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헌신이나 우리의 노력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뭘 잘해서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신다. 그 사실을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듯 해요. 그 얘기가 그 밑에 또 조금 그 반복이 될 게 있으니까 내려가서 좀 말씀드릴게요. 38절부터 여기는 그냥 설명만 할게요. 38절에 보시니까 예수께서 회당에서 나가셔서 시몬의 집에 들어가셨네요. 시몬이 누구예요? 예, 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집에 갔는데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네요. 시몬의 장모. 어? 그럼 베드로가 장가 갔나요? 갔네.
여기 성인으로 장가 갔으니까 장모가 있는 거죠.
아, 그렇죠. 그런데 베드로가 장가를 안 갔다고 우기면요?
성경이 잘못됐거나 우기는 잘못됐거나. 근데 성경은 잘못되지 않았으니까.
아니, 그 사람들은 뭐 이거 제가 혹시 저 가톨릭 성경이 혹시 있나 싶어 찾아보니까 없는데 혹시 이것도 한번 찾아보세요. 이거 뭐라고 번역을 해야 합니까? 제가 가진 것 중에 있나 싶어서 보니까 없어요. 없는데 가톨릭에서 성경을 번역하면서 이 장모를 그냥 장모라고 두지 않았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다고 그걸로 고치냐. 관주가 참 재밌어요. 고린도전서 9장 5절을 보라고 관주가 딱 붙어있어요. 거기 보면 거기 보면 그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베드로에게 그러니까 거기 아내가 있다는 게 명시가 돼 있어요. 그럼 그것도 어떻게 번역할 거냐 말이죠. 결국은 이게 이제 거꾸로 된 겁니다. 세월이 많이 흐른 후에 교황제도가 세워지면서 교황은 결혼 안 한 신부가 그 교황이 돼야 된다.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거꾸로 쭉 올라가서 초대 교황은 베드로라고 우기고 보니 그 다음 베드로가 그걸 맞춘 거예요. 뒤에 일어난 일에 맞추다 보니 베드로는 결혼을 안 했다고 먼저 그렇게 우겨 나가는 거죠. 사람들이 참 이상하기 좀 이상해요. 전에 막 얘기했던 문제니까 그쯤 하고 지나갑시다. 그래서 그 시몬의 장모를 고쳤고요. 40절에 보면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오시니까 예수님께서 일일이 고치셨다고 말씀하셔요. 와, 해질 무렵에 데려올까요?
그 지역을 특성 아닐까?
자세히 보시면 아까 위에서 뭐냐 회당에서 나오사 이렇게 돼 있었죠. 회당에 가신 날이 어느 날이었죠? 안식일이었거든요.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회당에서 나오셔가지고 시몬의 집에 가서 시몬의 집에서 병을 고치고 그랬는데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환자를 데리고 와요. 얼마나 많이 데리고 왔는지 압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치료하시기 시작해서 언제쯤 끝났을까요? 넘겨보세요. 그 다음 42절에
날이 밝아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환자들이 얼마나 왔다는 얘기예요? 밤새도록 예 왔다는 얘기죠. 그런데 왜 그러면 해질녘에 왔겠냔 말이에요. 이분들이 낮에 안 온 이유는요, 해진다는 거는 날이 바뀐다는 뜻이에요. 해질 때부터가 새날이거든요.
안식일 아니다, 안식일.
그러니까, 예, 낮에 안 온 이유는 안식일이었다는 얘기죠. 아마 그게 맞을 겁니다. 안식일이 지나가기만 지나가면 저 예수에게 가서 고쳐달라고 해야 되겠다. 그리고 기다리고 있다가 해지는 걸 보고 사람들이 몰려왔구나. 그렇게 짐작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환자들을 고치시고 그 다음에 귀신들을 쫓아내니까 41절에 또 아까 봤던 것 같은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귀신들이 전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걸 못하게 말리셨어요. 왜요? 예수님 자신이 41절 끝에 보면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이랬죠. 예수님께서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귀신들이 말하는 것을 막으셨대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귀신들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이 증거되는 게 싫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이해가 좀 잘 되나 모르겠어요. 아니 뭐 누구라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렇게 되면 좋은 거 아니냔 말이죠. 홍보가 되고 알려지고 그러면요. 예수님은 그게 싫대요. 자, 비슷한 사건이 뭐가 있냐 찾아보면 하나 있네요. 그 아브라함이 소돔고모라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던 걸 다 구출해가 오잖아요. 그죠? 왔더니 소돔왕이 나와가 하는 말이 있어요. 사람들은 나한테 돌려보내고 뺏어온 재물은요? 찾아온 재물은?
네가
다 가져가라 이랬거든요. 그럼 얼마나 좋아요? 요즘 말로 하면 돈입니다. 사람은 돌려보내고 돈은 다 가져가시오. 얼마나 큰 돈 있겠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답변을 해요?
안 한다
그랬어요. 뭐라 그러면서요?
너 때문에 예. 내가 부자 됐다는 예. 것이 싫다.
그렇죠. 너 때문에 부자 됐다 소리 듣기 싫으니 다 가져가라 이런단 말이에요. 아니 돈 준다 하면 좋은 게지. 예? 네 때문에 부자 됐다 소리 듣기 싫다. 이게 뭔 말이죠? 아씨 누가 돈을 그래 왕창 한번 안 주나? 그럼 거절할 것 같아요. 미안하지만 덥석 받을 것 같아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 얘기는요. 내가 부자가 되고 안 되고는 네한테 달린 게 아니고 하나님한테 달린 거니 하나님께서 내 인도하는 대로 살란다. 네가 날 부자 만들어줬다고 떠드는 꼬라지 혹시 보기 싫어서 내 니도 안 할란다 이러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쟁터에서 이기고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만으로 살겠다. 그 얘기가 그 마음이 확 들어가 있을 테니까 소돔왕이 돈 재산 다 가져가라 해도 안 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마음을 이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마음을 품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는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꼭 이 귀신들에 의해서 증거되고 알려져야 되겠냔 말 싫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너희가 입으로 떠들고 다녀야만 그게 확정되는 거? 아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네가 뭐라 해도, 누가 뭐라 해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변함없는 거다. 이런 어떤 자부심은 예수님 따라서 흉내 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약간 문제 되는 거 있으니까 이것도 한번 하고 갑시다. 귀신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았잖아요. 그렇지만 믿지는?
아니지.
안 믿은 건가요?
안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아는데도 안 믿는 게 그게 그러니까 아는 거하고 믿는 거하고의 관계를 조금 설명을 해봐야 되는데요. 그럼 성경에 어떤 경우는요,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이 뭐냐면요, 너희가 나를
알으라고
그러거든요. 거기는 알으라고 그랬는데 이 귀신들은 아는데도 예수님께서 입 다물어 이러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아는 것보다는 예수님은요, 자신을 믿는 것을 원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떨 때 또 자기 백성을 향해서 너희가 나 알기를 원한다 이러시거든요.
아는 것이 그냥 아는 것을 원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요?
더 깊은 하나님.
그러니까 이게 그 귀신들이 예수를 아는 거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거하고는 같은 안다라는 말을 써도 의미가 다르 확실하죠. 이런 단어가 같다고 뜻이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귀신이 예수를 아는 거는요, 우리가 예수님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믿는 것보다 이거 못한 거예요. 차라리 누군지 몰라도 그냥 무식하게 믿는 것이 너가 아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되잖아요. 예수를 알지만 그 예수를 경배하고 섬기려는 마음은
없죠.
전혀 없는 거야. 그런 알면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기를 바란다는 거, 그 말은 뭐예요? 믿고, 믿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하는 것, 이걸 가리켜서 하나님을 아는 거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안다라고 말하는데요. 이 그러니까 어쨌건 의미를 나누면 두 가지가 서로 다르단 말이죠. 저는 이거 이렇게 설명하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쓰는 말이 있잖아요. 단어가 같다고 뜻이 같은 거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쓰는 말이 완전치가 않아서 이런 맹점이 있어요. 여러분, 좋아한다는 말은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좋아한다고 해서요,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왜? 좋아한다라는 뜻이 뭐냐는 구분을 해야 됩니다. 고양이는요, 쥐를 참 좋아해요. 이때 좋아한다라는 뜻과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정말 좋아해요, 이거하고는 의미가요. 단어가 같은데?
단어가 전혀 틀리니까.
단어가 같아도 뜻이 전혀 다를 수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자존심은 버려야 하는 거예요. 소중하게 간직해야 되는 거예요.
자존심 버려야지.
버리면 안 돼요. 난 하나님의 자녀야. 이거 자존심. 예?
자부심.
자부심하고 이것도 자녀야. 이것도 자존심이에요. 자기를 존중하는 마음, 이게 자존심이에요. 자존심하고 자꾸 이렇게 문제가 되니까 그걸 자부심이란 말로 바꿔서 쓰는데, 그럴 때에 그건 자부심 맞기도 한데요. 자존심도 맞아요. 난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의 백성이 그렇게 살 수 없어. 이거 자존심이에요. 이거 버리면 안 돼요. 그러면 똑같은 자존심이란 말 속에요, 버려야 될 자존심도 있고 소중해 간직해야 될 자존심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존심도 의미가 하나가 아니고요. 전혀 다른 걸 자존심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쓸데없이 자기 고집 부리고 자기가 소중하다고 여기는 거, 이런 엉터리 자존심이 있어요. 이건 버려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냐, 자기를 존중하는 이 마음은 꼭 필요해요. 이거 없는 사람은요, 무슨 대형사고 칠지 몰라요. 그러니까 보세요. 단어는 똑같아도 느낌이 아니면 의미가 전혀 다를 수 있어요. 우리 말이 그렇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어떤 책은요, 학자들이 쓰는 책은 항상 앞쪽에 뭐부터 하느냐면요, 자기가 쓰는 단어의 의미를 분명히 하는 일을 꼭 해요. 이걸 소위 조금 어려운 말로 정의를 내린다란 말은 해요. 내가 이 책에서 자존심이란 말을 쓸 때는 이 단어는 이런 의미입니다. 이걸 앞쪽에다가 밝혀놓고 글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말의 의미를 정확하게 생각하는 거, 이거 굉장히 주의해서 말을 써야 된다는 것도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안다란 말이요, 안다란 말이 무슨 의미냐를 명확하게 가려서 이 써야 되는데, 가끔 가다가 이제 이런 거 구체적으로 안 하고 어떤 목사님들이 질문을 하면 난감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게 중요해요, 믿는 게 중요해요, 이러면요. 하여 답변하기 굉장히 애매한 거 있어요. 그래서 질문 안 한 사람이 질문을 애매하게 해가지고 또 답변 어렵게 만드는, 그러면 아는 게 중요해요, 믿는 게 중요해요? 두 개 중에 하나가 더 중요해요. 어느 것이 더 중요한가요?
알아야 믿는 거죠.
알아야 믿어요?
믿고 안 믿는 거 알아요.
권사님 이상한 얘기 하시네. 전 늘 믿어야 안다고 그랬는데요. 거꾸로 하세요? 여러분, 믿음은요, 믿음은 우리 신앙의 기초면서 출발점이에요. 믿는다는 건요, 그렇게 출발해서 가보니까, 믿는다는 거는요, 오늘 저 요즘 새벽 기도 때 히브리서 하면 그런 얘기 자꾸 나오잖아요. 뭘 믿어요? 보지 못하는 것, 알지 못하는 것, 그걸 믿는 거예요. 근데 믿고 들어가 보니 하나님이 보이더라, 알게 되더라, 그건 성장이에요. 그렇게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믿는다는 것보다가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가치예요. 근데 믿지도 안 하는 놈이 하나님을 알아야 내가 믿지. 이럴 때 이 알아야는 이 밑에 형편없는 개념이에요. 그게. 그래서 믿는다라는 말과 아는다는 말의 의미를 우리가 잘 좀 분간해 가면서 쓰셔야 하는데, 귀신들이 예수님 아는 것을 예수님은 정말 싫어하셨어요. 그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그럴 때는요, 일단 믿고 들어가서 보니까 아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이거는 믿고 그 다음에 거기서 많이 성장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죠. 이게 다르다는 사실을 잘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듯 합니다. 그렇게 해서 날이 밝음에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셨는가 하니까 42절에 보면요, 한적한 곳에 가시니. 예수님께서 처음에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한적한 곳에 가셨죠. 그랬는데 예수님은요, 평소에도 밤새도록 환자들을 그렇게 돌보시다가 조용해지니까 또 어디 가시느냐? 또 한적한 곳에 가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정말 바쁘시게 사셨던 걸 기억하실 수 있죠. 우리 같으면요, 이제 날이 밝으면 아이고 이제 좀 쉬자 누워야 될 그때에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 가셔서 여전히 기도하시고 하나님과 교제를 끊지 않으셨다는 점에 있어서 우리는 조용한 곳을 항상 마련할 수 있는 그런 여유를 가지셔야 됩니다. 왜 그렇게 바쁘셔야 했느냐 하니까 43절에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하고 내가 이 일 때문에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다 그러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그렇게 바쁘셨어요. 우리에게 익숙한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이요, 한동안 잊혀졌다가 최근에 이 단어가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해진 단어가 되었는데, 설명하려면 하나님 나라가 이게 또 내용이 상당히 많죠.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 자꾸 넓어져 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장소의 문제가 아니고요. 통치 영역이 넓어지는 것.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따라서 살려고 얘기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까지 확장되어 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 넓어지는 것,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 것, 예수님께서 간절히 소망하셨던 예수님의 사명이 이것이었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칠게요.